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 너 있는 곳에서. 우리 속담에 재밌는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비슷한 조건일 수도 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의 조건이 더 좋아 보일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은 이 비교평가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나은 뭐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 나의 기준이 그거가 되면 이 사람은 열등감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런 기준 가지고 비교를 계속 평가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계속 열등감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수두룩하게, 나보다 키 큰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언젠가 내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럼 나는 또 그렇게 또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꾸 자신감을 잃게 되고 어깨도 처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속담들은 인간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말인 것처럼 사실은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기준 삼아보세요. 여러분, 기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잘하는 게 말이죠. 그 정확한 자면 괜찮은데 이 자가 잘못된 자예요. 자가 막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해서 뭐든지 다 재보세요. 그러면 나도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기준을 삼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그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럼 나한테 온전한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 살아왔어요? 근데 그 불완전한 기준이에요? 내가 그 불완전한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춰서 살아왔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족이 있겠어요? 없어요. 또 이것도 잘못됐네, 이것도 잘못됐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한 계획도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인생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흉내내다가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밭은 그냥 평범한 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밭에서 어떤 사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좋아 보이고 나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밭 같지만 여러분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인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목조지가 넓었던 풍요로운 소돔을 선택해 갔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면 그 좋은 조건을 선택한 사람이 떠난 뒤에 남겨진 사람은요 비교적 더 나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조건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그게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적지 않게 낙심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강대한 거인 부족들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텃세를 못 이겨서 아브라함 어쩔 수 없이 뭐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목축을 해야 했습니다. 뭐 정착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옮겨다야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봐야 뭐 하겠어요. 동서남북 바라봐봐야 뭐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곳을 계속 찾아다녔지만 지금까지 계속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또 많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옮겨 다녀야 될지 어디서 자리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라는 말씀에 사실 깊은 은혜가 됐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이 없다고 거기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꿈을 꿨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처음 그 땅을 밟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했는데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봐야 아브라함의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었고 소망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조건이 나쁘다고 그걸 포기하는 사람은 그 땅을 소유할 자격도 기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것만 보고 다른 사람은 이걸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뭐 이런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이런 환경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왜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냐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독특한 인생을 주셨고 독특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계획과 꿈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거 써먹어야지.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하는 것 다른 흉내만 내다가 인생 끝내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흉내만 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부에 와서 불평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한국과 다르니까 맨날 한국과 왜 비교해요? 여긴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한국과 비교하다 보니까 계속 불평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돼요. 여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과 지금 내게 주신 어떤 능력,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배경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자꾸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근데 자기에게 맡기신 일, 자기에게 주신 능력은 안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안 바라보고 다섯 달란트 있는 사람 것만 맨날 부러워하고 보고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미션과 비전과 꿈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날 향한 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보라 그랬잖아.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내게 있는 이 맡기신 이곳에 나의 복이 있어요. 여기 숨겨진 나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의 조건들 환경들만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앞서간 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일과 그 환경과 주어진 조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명작 중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세계 명작이죠. 이 책으로 유명한 요한 볼프강 괴테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표에 다가갈수록 고난은 더욱 커진다. 성취라는 것은 우리 곁으로 다가올수록 더 큰 고난을 숨기고 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삶의 자리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목숨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광야와 동굴과 이런 곳에 무슨 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와 동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의 강대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기초를 그 광야에서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이게 무슨 복인가, 여기서 동서남북 바라봐야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